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가 주는 그러한 거룩한 복음의 진리들을 또 바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견고함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 또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왠지 우리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라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종하라 할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왠지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거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낮아짐, 섬김 뭐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역자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밤늦도록 밤 12시가 넘도록 같이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또 교회의 행사들과 사역들을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같이 방향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역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귀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아쉬웠어요. 주일도 너무 늦게 가서 도착해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고 월요일 하루 종일 또 회의도 했지만 또 아침에 화요일에는 아침에 또 일찍 시차례 때문에 또 일찍 와야 되는 또 시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게 됐는데 이왕이면 시간이 좀 더 넉넉히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더 인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데 이 기간 동안에 첫째 날 새벽에 5시쯤 됐나요? 일어났어요. 참 잠이 없어요. 저는 일어났는데 또 다 자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교역자들은 다들 잠이 아침잠이 길더라고요. 아유 참 얄밉게도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조용히 말씀 묵상을 했지요. 말씀 묵상을 하고 아 그렇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오늘 어떤 경우에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슬며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침을 내가 준비해서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사부작 반찬 하나 꺼내고 또 반찬 하나 꺼내고 국을 또 끓이고 또 그래서 이 젓가락 숟가락 다 꺼내고 밥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이 정갈하게 또 다음 장도 있죠. 됐어요, 이제. 아니,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준비해 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냥 준비해 놓은 거 이렇게 꺼내고, 제가 이렇게 꺼내서 반찬 그릇에 올리고 한 것밖에 없어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을 좀 따뜻하게 아침밥을 즐겁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사부작 가가지고 이렇게 반찬 꺼내고 또 밥을 퍼고 또 이렇게 국을 끓이 이렇게 다시 꺼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도 와서 그냥 간단히 감동 한번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준비하셨어요 정도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든지 자기들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섬겨드리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 있죠. 권위, 권세, 복종 저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저한테 복종해라 하면 기분 나쁠 거리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저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아마 많이 어색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섬기면 행복해요. 한 가지 더 자랑할까요? 하려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해보니까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낮에 잠깐 밥을 먹고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같이 좀 우리 교육자들 운동 한번 하자.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장에 이게 물기가 마르지 않아서 진흙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흙탕에 신발이 다 흙이 다 묻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씻고 있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신발 다 털어내고 우리 부교육자들 신발 다 털어내고 걸레로 다 닦아내고 그래서 다 정갈하게 딱 놨죠. 예, 자랑스럽죠? 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권위, 권세, 복종 이런 거는요.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마냥 섬기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또 신고 가는 모습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예,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조금 섬기면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권위 막 내세우고 목에 막 힘주고 뭐 이런 거 막 복종해라 뭐 이런 거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주눅들게 만들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정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 담임 목사를 닮아서 어디 가서나 이렇게 기쁨으로 잘 섬겨서 그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정부에 반감을 갖는 건 당연했고요. 또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때가 되었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거부하려고 했고요. 또 고분고분 세금을 바치는 자가 혹 있으면 그 가서 몰래 가서 그 집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화를 이렇게 화가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회만 주어지면 로마 정부를 뒤집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을 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들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한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애매한 입장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대단히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입장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도 어찌 보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이럴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상에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현실 정치에 편승해서 어떤 편을 들기 위함도 아님을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현 정부를 제가 어떤 편을 든다든가 또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뭐 현 정부를 어떻게 뭐 비판한다든가 아니면 현 정부를 뭐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뭐 어떤 단순한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든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시될 때는 혼돈스럽습니다.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기본적 원칙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혹은 약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는 합니다.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도 말이지요. 부모 자식 간인데도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원칙 있잖아요. 그 기본적 원칙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그렇지요? 바뀌지 않는 원칙이죠. 바뀌지 않는 원칙이에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이잖아요.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하는 일이 그냥 자녀들이 볼 때는 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 원칙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아들이 오늘 낮에도 경로대학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들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40억 3,884억 4만 원 3,448만 원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40억 3,884만 원.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9세 된 노모가 있는데 노모 몰래 야반 도주를 했어요. 아들이 복권 뺏길까 봐, 돈 뺏길까 봐 야반 도주를 해 가지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집도 구하고 사고 다시 삶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렵사리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돈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돈 드리기가 참 어려웠나 싶어요. 예? 제가 오늘 경로대학에서 어른들한테 여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자식들, 아이고, 우리 자식 누구누구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집이라도 사주고 먹고 살만하게 돈이라도 이렇게 줘서 그래서 먹고 살게. 본인을 위해서는 쓴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다 자식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몰래 도망치러 가는 거예요. 뺏길까 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 때문에 기본 원칙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현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대하는 원칙까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뭐 잘한다고 볼 순 없지만 예. 그러나 기본적 원칙, 국가 원수로서 지켜줘야 될 원칙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대통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욕하고 쉽게 박근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비판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해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켜줘야 될 원칙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 진리가 뭘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얘기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이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왜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래요. 얼마든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또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꼭 여당 쪽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중립을 좀 지켜야 하는데 저는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제 자녀들이에요. 가서 얘기할까 봐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아빠는 어느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예. 그래서 저는 자식들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해요. 성향을 얘기 안 해요. 혹 교인들한테 얘기할까 봐. 예, 제가 어느 쪽이 될까봐 말.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여당 쪽 입장에서 설교를 늘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분 가운데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얼마나 심히 다투는데 자신과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분의 설교를 이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다른 교회 가셨어요. 저는 정치 문제는 참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그럼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대원칙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의미.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라. 예.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지요. 그것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느냐와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투표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안 됐다고 그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사랑받는 정직한 지도자가 있지요. 반면에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가 있지요. 또 겸손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포악하고 흉측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흉측한 황제였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황제가 누구였나를 보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그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예. 바로 이런 자세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분명히 이것은 불법 재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사자도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도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19장 11절을 전반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불법 재판을 하는 빌라도이지만 그가 가진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 권력, 그 권세가 주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통치자들을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이제는 대통령 욕하지 맙시다.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연약함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면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비웃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습게 여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람 자체를 논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전혀 손끝 하나 손색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지요. 이것이 성도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날마다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저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맡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 된대요. 결국 그렇게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 질문이 꼭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근질근질하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죠. 뭐냐면 그럼 독재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까? 정말 쓸모없는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그럼 복종해야 맞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고 불복종 운동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만약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지 않거나 질서와 정의를 보전하는 책임을 무시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 교회와 성도는 예언자들처럼 비판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 3절, 4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스리는 자 등장하는데 다스리는 자는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법조 비리 또 부장판사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부장판사가 뇌물을 수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공정하게 다스려야 될 자들이 그 권위를 부여해 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실망을 주었습니다. 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해요?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간의 약속이 무너져버린다면 결국은 무질서만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이 정상회담, 필리핀과 이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을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 대통령이 어떤 걸 합니까? 마약 사범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법도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약사범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수백 명이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물론 범죄율은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갈까 싶어요. 이것이 얼마나 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앞으로 가져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심각한 혼돈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리고 질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조장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법을 주시고 공직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질서입니다. 질서. 특히 4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국가의 지도자, 공직자들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국가의 지도자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고서는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부장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불법을 행합니다. 뇌물을 수수합니다. 그런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늘 겸손하게, 늘 공정하게 국민을 섬겨야 될 위치에 서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 말은 당시 통치자들이 권세의 상징으로 가지고 다녔던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면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갑자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얘기합니다.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납세를 하는 거 당연히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치가 엉망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낸다, 그럴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국가가 없다면 내가 안정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은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범죄가 판을 치고 약탈과 도둑질, 빼앗고 싸우는 혼돈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시리아 난민 이 사역하고 있는 프랑스 김종명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김종명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정착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을 하는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오갈 데 없고 또 언어가 안 돼서 불어를 가리키고, 또 불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우리 김종명 선교사가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프랑스에서 어제 뉴스에서 아마 나오셨을 텐데, 어제 뉴스에도 이 프랑스에 지금 난민들 때문에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우리 김종명 선교사가 이 쉼터를 마련하고, 또 그곳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 정착의 사역들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국가가 이것을 인정해서 자신들에게 이 자격증이 어제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프랑스 김종명 선교사, 바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 같은데, 우리하고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헌금의 물질이 그곳에서 선교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처럼 나라가 있어야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그럼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수를 쓰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땅의 권위가 지도자들이 제각각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을 억압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대상자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행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 한 사람 정말 딱히 나오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렇게 안전한 나라 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지도자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분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가 뭐 누구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 누구 어떤 뭐 대통령을 편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번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역사를 조명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8.15 해방 이후 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셨고 국가정권 시절을 지나면서 민주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문민정부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고 국민정부 시절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북한을 가슴에 끌어안게 하셨고 또 참여정부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세우게 하셨고 다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온 때에 이명박 정부를 세워주셨고 상처와 아픔의 골이 깊은 이때에 박근혜 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고 마땅히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